시편 2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의 부르짖으되 나의 강건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같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로 그의 중동하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예, 죄의 고백과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앞에 우리 구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저희들은 당당하게 그러하옵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미워하나이다.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존재와 목숨은 참 최고로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면서도 우리의 이웃의 존재는 시기하고 싫어하고 나보다 낮은 위치에 내려놓는 죄를 저희들은 날마다 쌓아가고 있나이다. 영광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희들이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저희들은 주님을 따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참된 안식 속에서 살아가기를 참으로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참으로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 생생하게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저희들이 참으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 높은 것에 찬란하게 빛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영광의 목적지를 저희들 앞에 늘 밝혀주시는데 저희들은 자꾸 이 땅의 길을 생각하고 나의 인생의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나이다. 저희들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미움과 또 부패와 어둠을 주님께서 빛으로 밝혀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늘 주님께 붙어서 영광의 목적지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함께 왕 되신 우리 주께 찬송가 14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저의 전부를 대표하여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실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과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50장 1절 하십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과 권능으로 다스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저희들은 참으로 원하나이다.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입이 되어 말씀을 바르고 풍성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자란 새 생명들이 각각 예수님께 속한 팔이 되고 발이 되는 지체가 되어 예수님이 안아주고자 하시는 자를 저희들이 안아주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찾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서 이 모든 일에 저희가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지혜와 힘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 그리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참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또 저희들에게 많은 언약의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저희가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사회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그릇된 사상과 또 정욕적인 것들과 헛된 일들에서 구해주시고 거룩한 지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와 키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체 가운데서 연약하고 또 병중에 있는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과 위로의 말을 서로 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과 함께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각자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괴롭히던 병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덮어져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을 더욱 증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보소서, 내게 있는 병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 새로운 교인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새로운 교인들과 교제할 때에는 항상 진실한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먼저 배운 자들이 후에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때에 따라 나눠주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저희들은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가정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삶 가운데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노동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가 항상 풍성히 맺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튼튼히 자라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상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는데 그 복음 말씀 중에 가장 꼭대기, 즉 정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참 망망대해와 같은 캄캄한 이 세상을 저희가 지나갈 때 우리는 늘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저 높은 곳에 그 정점에 계셔서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마치 빛을 보듯이 반듯하게 진리의 길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아는가가 저희들에게는 항상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저희들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이고 정상이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서라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날마다 깊어지고 또 커지고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많은 서신을 통해 이 복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가르칠 때 초두에 부활에 관한 복음에 관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요약한 복음이란 무엇인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 즉 다시 사셨다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 구약 제사에서 보여줬듯이 너희들 안심해라. 구약 제사에서 어린 양이 너 죄 때문에 희생 제물로 죽었듯이 내가 너희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장사 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부활, 즉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일부러 친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길 잃지 말고 늘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금방 보신 20장 1절 2절에 어떤 것을 계시하셨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전에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제3일 만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이렇게 미리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3일 만에란 말은 24시간에서 3을 곱해서 72시간이라는 뜻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3일이란 말을 꼭 붙여서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이 3일이라는 말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안식의 첫날, 주님의 날의 첫날, 바로 주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실 것이고 따라서 안식일도 완전히 성취하셔서 참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날이 바로 안식 후 첫째 날도 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죽으신 날로부터는 제3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3일만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패턴, 창조의 패턴을 염두에 두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까지 쉬지 않고 구원의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받으시는 그 구원의 일을 쉬지 않고 하신 것이었고 따라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서 지금 바로 첫째 날, 주일, 참된 주님의 날이 시작되는 첫째 날에 일어나셨는데 그날을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늘 3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후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먼저 영원한 참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장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아직도 40일을 더 이 땅에 계실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자들의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그 정점에 속하는 부활에 대해서는 더욱더 현실감 있게 생생하게 믿지를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의 현실을 계시하시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1절에서 무엇을 계시하셨죠? 마리아는 무거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똑같은 내용인데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고 큰 지진과 함께 천사들이 돌을 옮겨놓은 것을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에서 나오신 후 일부러 천사를 시켜서 돌을 옮겨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입으신 신령한 몸은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 그곳을 갈 때 닫힌 문을 열지 않고 쑥 지나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막혀서 못 나간다라는 그런 물질의 법칙은 지금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돌을 옮기신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다시 목숨을 얻어 살아난 나사로는 돌을 옮겨놔야지만 다시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으신 놓으신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의하여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돌이 옮겨진 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뜻으로 안 것이 아니고 도둑이 도둑질에 가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의도를 그 계시의 의도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지 그 옮겨진 볼은 베드로와 요한을 무덤 앞으로 달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8절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거기에 또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 모양대로 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님은 그 세마포를 풀어서 나사로로 걷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꽁꽁 동여맨 이 세마포처는 누군가가 도와서 풀어주지 않으면 혼자서 풀기가 불가능합니다. 마리아가 의심한 대로 도둑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해가면서 풀었다면 어떻게 요한이 관찰한 대로 이렇게 질서있게 놓고 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가 그 쌌던 모양 그대로 마치 통과한 것처럼 모양 그대로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마리아의 말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는데 세마포와 저 수건의 상태와 위치를 볼 때 그냥 그 속에서 쑥 통과해서 나와서 이렇게 세마포를 그 자리에 개켜놓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저 자리에 오롯하게 저렇게 누구를 보아라고 놓아두신 것은 아닌가. 요한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5절 7절에 요한이 기록하면서 말하자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잘 보이게 세마포를 그 무덤 자리에 개켜놓았다. 머리를 싼 수건은 신기하게 머리가 그것을 통과하여 쑥 빠져나와서 그 싼 모양이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저 수건이 마치 말하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가. 마치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자기 이부자리를 정기정돈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일 것인데요. 요한은 이런 광경을 자기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한 후 마리아가 말한 대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것을 믿었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 정돈된 자리, 빈 무덤의 광경은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또 의도적인 것이고 누군가 훔쳐간 후 남긴 그런 무질서한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믿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도대체 결국 무엇을 믿었다는 말인가? 요한이 믿은 것은 그 자리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그 베드로가 그렇게 믿은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듯이 성경대로 믿은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한 그 관찰력에 근거하여 믿은 것인가? 자기의 관찰력, 즉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믿었다는 것을 9절에서 말해줍니다.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도리에 근거하여 성경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의 흔적,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희미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결국 자기의 눈을 의심하게 하고, 즉 내가 뭘 잘못 봤는가? 또 자기의 관찰력과 분석한 결과를 의심하며 내가 뭘 추리를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했는가 하면서 없어진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갔다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9절에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알지 못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습니다. 구약 전체는 누구를 가리키고 무엇을 알려주는가? 즉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과 지혜서들을 통합해서 가르칠 때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이라는 뜻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형벌의 죽음, 곧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냥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는가? 그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 직접 배워서 그들은 응당 깨달았어야 합니다. 일례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9절에서는 요한이 기록하기를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생생한 현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저 막연하게 마지막 날에나 발생할 것이다 하고 관념적으로 알았을 뿐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답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정답이다 하고 또 돌아다니는 말을 그들의 기억 속에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나사로의 누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정답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하고 고백을 정확하게 하여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때 그 주님을 보면서 사랑하는 주님은 곧 살아날 것이다 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졌는가요? 또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것도 다 계시를 해주셨는데도 그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생생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무덤이 비었는데도 그들은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대로 믿지를 못하고 그 믿지 못한 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믿음의 실질적인 능력과 사고와 행동이 그들을 통해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부활신앙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류의 신앙, 특별히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가르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도리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일부러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완악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불신앙을 가진 제자들을 미련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미련하다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고 할 때 쓴 그 미련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완전한 의와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미련하다고 꾸짖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양을 치라라는 사명을 받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그때서야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는데 그때가 언제죠? 성령님께서 오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구약에서도 특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구약 10편 16편입니다. 16편을 인용하는 설교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같이 읽을 때 구약에서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는지까지 다 읽으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름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리하여 기억해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 오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구약 시편 16편을 완전히 생생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씀을 쓰셔서 3천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나고 즉 성경대로 믿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생생하게 믿고 알게 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발생한 안식 후 첫째 날 부활하신 첫날째에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서는 즉 성경대로는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하늘에 속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보이사 좀 더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만나서 가르치신 자가 누구죠?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뵌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부분이 1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제자 마리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 사랑하시는 제자 마리아가 이제는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가 듣고 능히 알만한 친숙한 목소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그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십자가 위에 비참하게 죽으신 그 장면이 너무나도 무섭고 또 마리아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큰 비통에 잠기게 했는데요. 그 일이 발생한 지 지금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큰 비통이 아직까지 마리아를 꽉 덮고 있는 이 상황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누워있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겠다고 온 마음을 다 쓰고 있는 그 순간에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늘 불러왔던 그 친숙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마리아는 듣자마자 마리아의 그 큰 슬픔, 그 비통은 삽시간에 사라지고 마리아의 눈과 귀가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사셨구나라고 의심 없이 믿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마리아의 믿음, 부활 신앙에는 흠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부활 신앙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 아드님의 나라, 천국적인 참된 믿음으로는 승화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천국의 교리가 아니고, 마리아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듣고 흡수한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땅에 속한 부활신앙일 따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믿는 그런 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믿음이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즉 천국적인 참된 믿음으로 승화되어 고쳐져야 하겠기에 그것을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계시하셔서 마리아의 그릇된 믿음을 다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선 마리아가 예수님을 랍보니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즉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마리아는 인식을 하고, 그냥 그 차원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착각하고 예전에 불렀던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랍보니 하고 불렀습니다. 랍비어 하면 선생님을 부르는 존칭인데, 랍보니 하면 그보다 더 높여서, 최고로 높여서 부르는 존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존칭은 비록 최고로 높여서 부르는 존칭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 차원으로 인식하는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다는 말은 이 땅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땅에 속하지 않은 가장 높은 하늘이라는 뜻이 될 건데요. 가장 높다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밑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선과 악, 불의와 의, 너는 의롭다, 너는 불의하다, 너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너는 영벌에, 너는 영생에 들어가라 하는 그 심판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위치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그 지극히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그 우편으로 가실 분입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극존칭으로 예수님을 부른다고 한들 마리아의 부활신앙은 결국 이 땅에 속한 예수님으로 알고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인식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그런 그릇된 부분을 고쳐주시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붙들지 말라 할 때 그 붙들다는 단어, 원어를 보면 합투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은 다시는 놓지 않겠다라는 뜻이 강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붙들다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야, 나를 이 땅에 속한 그 옛날의 모습 그대로 생각하여 다시는 놓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붙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릇된 신앙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신앙이 마리아의 행동으로 묻어나오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을 꽉 붙드는 마리아에게 현재 나는 부활한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 그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몸이다. 이런 뜻으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차원으로 내가 다시 산 것이 아니고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지극히 높은 자리로 갈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의 이 사랑은 결국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사랑, 즉 이 땅에 속한 예수님을 알고 잡고자 한 그 믿음과 사랑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가 계신 그 위치로 가야 할 존재다. 지극히 낮아졌다가 이제는 지극히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그래도 괜찮은데 마리아보다 더 완악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그 후에란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에는 완악함이 섞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죄 없이 고난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에 의해서라도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관이나 기본적인 그 정의의 관념으로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만물 어디서든지 저 높은 하늘에서든지 저 낮은 지옥에서든지 이 땅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다 통하는 이 도리인데 심지어 그 악한 자 마귀조차도 부인을 하지 못하고 승리할 그런 도리인데 왜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 기본적인 도리를 승인하지 않는가? 정말로 완악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고 고쳐주신 그대로 바로 깨닫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대로 말했다고 합니다.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말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고백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태초부터 계신 그 로고스, 제2위 되시는 아드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 전 그 위치와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시 되돌립니까? 우리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몸이 있는 사람이 되어 역사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왔는데 다시 몸이 없는, 몸을 입지 않은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채로 이 땅에서 사명을 다 하셔서 율법을 다 이루신 후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까 원래부터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받아 사람의 형체로 지금 일으킴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부활의 몸만 지금 주신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냐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사람으로 그 자리에 가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해 주시기를 우리를 형제라고 하십니다. 원래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칭하시니까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동질의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것과 동질의 것을 우리도 입어야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썩을 몸을 가지고 나중에 몸이 썩어서 없어진 후 영혼만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형제라고 칭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내가 로고스로 존재할 때부터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도 되신다. 너희들은 나와 연합되어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내 형제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강조하여 일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입고 왕이신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앞으로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밟고 서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부활로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항상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형제자매라 칭함을 받는다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그 옛날 구약 때부터 줄곧 선포하듯이 무엇을 선포하여 주시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운 자들이다. 하고 지금 부활하신 그 몸, 그 몸으로 현재도 우리 죄인들을 형제 자매라 칭함과 동시에 거룩한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심판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죄값까지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심판을 2000년 전에 이미 받으신 예수님. 2000년이 아니라 몇만 년 전에 받았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심판을 이미 받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현재의 우리들을, 이 죄인들을 영원한 의와 생명을 우리들에게 지금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사업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누구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도 같은 도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밟고 이렇게 견고히 서 있는가? 견고히 서서 걸어가는가? 이 땅과 땅에 속한 것을 붙들고 참 마음속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재도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생명과 의를 주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견고하게 서 계십니까? 이 세상의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내 생명이 마치 이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과 돈으로 견고해지고 지탱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마치 바다 위에 서 있는 베드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그마한 비바람에 두려워서 금방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늘 저 높은 곳에 찬란하게 빛을 비추는 높이 계신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을 늘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으로 죄 많고 무지하여 앞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인데 주께서 오늘날도 주님의 그 영원한 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늘 초점을 맞춰 늘 바라보며 저희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